문제 저희들이 교대 겪는 예레미야 20장 1절에 18절 불붙는 것이란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expository question,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내용과 서로 연결되는 그런 질문을 볼게요. 먼저 1절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문맥에서 바스홀은 어떤 사람이며 누구의 예언을 믿는 자인가?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은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무슨 뜻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마지막은 18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고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11절부터 18절 여기까지에서 예레미야의 어떤 심정을 관찰할 수 있으며 그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난번에는 19장 14절 15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그 도벳에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도벳이라는 것이 그 흰눈 골짜기죠. 그 타는 곳, 그 뜻이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남쪽이죠. 지난번에 했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라. 그래서 그 흰농과 그리고 성전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언을 했죠.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결국은 그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예레미야는 도벳 또는 흰놈 골짜기에서 회개치 아니하는 우상숭배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느님의 재앙을 예언할 것을 도벳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언을 했죠. 그리고 그때에는 메시지가 여호야김 왕때 17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가 19대 시드기야 때 망하는데 17번째 609년에서 597년 경으로 우리 생각되고 있습니다. 문맥에서 볼 때. 1절 볼게. 엠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 제사장 바스홀이 여호와의 성전에 총감독하는 자다. 감독하는 자인데 그가 예레미야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성전을 감독하는 제사장 바스홀이라는데 우리 또 예레미야 나오는데 스바나와 같은 그런 스바나도 그 제사장이었죠. 그때 우리가 그것이 선지자 스마야가 스바나 보고 얘기한 말인데 그거 한번 들어볼게요. 예레미야 29장 24절 28절입니다.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스마야가 저 거짓 선지자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가 너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아의 아들 스바냐 나오죠. 모든 제사장의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아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누구를 스바나를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면 성전 감독자 나오죠. 스바나가 세우시면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라. 이것은 이제 목에 씌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통을 주는 그런 감옥하는 그 방법이죠. 이것을 씌우게 한다. 이제 너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인데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예레미야를 책망하라고 때가 있죠. 그가 바빌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며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니라. 그래서 오히려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할 거다, 바빌론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 스바냐는 오히려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지금 예루살렘 거기서 집을 짓고 살고 밭을 그 열매를 먹으라 오래 산다고 이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이런 이야기를 예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제사장 바솔은 이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괜찮다는 그 예언에 옹호하는 자였습니다. 그럼 2절 볼까요?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죠.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인데 선지자 노릇을 한다.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을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 여기 그림을 지금 하나 찾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목을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 두었다. 베냐민 문이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있는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동쪽에 있는 문. 3절 볼게요. 다음날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이에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 이름을 바스홀이 아니하시고 마골 사법이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이제 이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당했죠. 처음 육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오늘 이 구절에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 이름 바수오리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사빕이라 했다. 마골 및 사빕 뭔가 하는 것은 다음 4절에 거기에 나오죠. 내가 너로 너와 너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모든 면에서 어려움 두려움이 임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4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너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너한테 두려움이 바로 여호와 하느님이 허락한 그 바빌론의 그 악의 도구, 그 처벌로 하는 하나님 선한 목적으로. 왜냐하면은 우상숭배를 회개치 않을 때 선한 목적으로 징계하는 그 목적 사용한 거란 것이죠.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빌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바빌론을 가져가죠.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빌론으로 가져가리라. 6절 바스호라, 이제 제사장이죠. 너와 너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로 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빌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모든 친구도 그와 같이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제 아마 두 번째 침입, 597년경 세 번을 이제 침입해 갖고 유대인을 잡아가는데 606년에 최초로 이때는 이제 다니엘을 잡아가고 597년 에스겔을 잡아갈 때 이제 왜냐하면은 여호야김도 이때 잡혀가기 때문에 에스겔 이때 이제 바스월도 같이 잡혀간 것을 보고 있고 586년 마지막 때는 19대죠. 이때는 이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역대하 36장 5절 7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 11년 동안 다스린다. 609년에 올라서 11년 동안에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다스린다고 되어 있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 바빌론을 가져다가 바빌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이제 예언했는 대로 그대로 되어버렸죠. 7절 볼게요. 이제 예레미야가 자기의 지금 사역하는 여기에 그 상황, 그래서 우리의 그 세계는 지금 현재는 그렇죠. 하나에는 그런 우리가 보는 물질 세계가 있죠. 눈에 보이는 살고 있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의 세계가 있는데, 영의 세계는 하나님 창조할 때는 그 창조할 때도 사단은 있었죠. 그래서 창조 제일 처음에 할 때는 하나님의 그 영의 그 피조물로 이제 천사를 만드는데, 천사 중에 대항하는 그 루시퍼와 그 따르는 3분의 1 천사들이 지금 악의 영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악의 영의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아닌 악의 영이 있는 그런 그룹들과 하나님 영,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그거를 순종하는 그런 영들의 세계하고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보는 것은 자기의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임해주는 그 참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의 그런 세계와 이 땅에 있는 이 세계를 보물 세계입니다. 여호와께 주께서 나를 긍휼하시면 내가 그 긍휼을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겨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의 땅에 있는 그거와 또 하나님 긍휼함으로 그거는 이제 배경은 주님 말씀을 따랐다는 얘기죠. 예레미야 1장 6절 8절로 내가 이르되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했죠.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라는 거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고 했죠. 나 여호와여 말이라. 이렇게 해서 자기는 아이를 못했는데 내가 함께 했으니까 가라고 했죠. 그리고 18절 19절에 또 예레미야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온땅그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 그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동 높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 여호와의 말이라. 이렇게 얘기하가지고 너를 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착고에 당해가지고 고통을 당했지. 여호와의 고통을 받지 않는다고는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주님 말씀대로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스마야 같은 거짓 선지자들 대부분 다 믿기 때문에 오히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 그 지금 현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면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현 세계가 이렇죠.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 이제 영의 세계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그 세계가 불붙는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있다. 자, 불이 붙여서 골수에 사무치 그대로 놔두면 골수가 망가지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빨리 꺼야 되겠죠. 아니면 골수가 술같이 타서 죽어버린다. 숯처럼 타버리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터뜨릴 수, 안을 수 없다죠. 이것이 바로 예언이죠. 예언이란 뜻이 이제 흔히들 뭐 미래에 대한 게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의 뜻도 있고 두 번째 뜻은 하나님 말씀을 담아갖고 터트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터트려야만 된다.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시편 102편 3절 보면 내 날이 연기 같아 소멸해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라 했죠. 까지 탄다. 그래서 골수에 불이 붙여가 결국 수처럼 타 있으니까 그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터뜨린다. 터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강압 그거에 의해서 터뜨릴 수밖에 없다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자, 이거는 이제 현 세계를 얘기하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한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이제 예레미야가 실수하기를 기다려요.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의 원수를 갚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실수하기를 해가지고 그를 쳐서 이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거짓 선지자는 진실을 말하는 자와 원수가 될수 없죠. 왜냐하면 거짓과 진실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 11절에서 13절에는 이제 예레미야가 그 영의 그 세계에 그거를 이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지배하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악연과 그런 영이 있죠. 영의 그 세계를 보죠. 예레미야 문제를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죠. 그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11절 13절 볼게요.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이제 여호와는 보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로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나이다. 주님은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럼 현재의 고통을 이제 이기는 거죠. 의인을 시험하사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자기를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항상 그 마음 중심을 보는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 사온 적,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소서. 주님이 이제 다른 데 구약됩니다. 구약대 우리 보복을 위해서 기도를 할수 있죠. 얼마든지 구약 신약에는 오히려 그들 불쌍히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게 하겠지만, 심지어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를 오히려 찬양하게 되고, 가난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므로 찬양으로 바꾸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시 14절을 18절 본인의 현상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다. 현상태를 보면서죠.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에게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이건 현상을 얘기합니다. 고린전 4장 9절 13절 볼게요. 이거는 또 바울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느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리미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금결이가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 현재의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피지컬 랄람과 또 스플랄람 피지컬. 그다음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는 거. 욥기 3장 3절 6절 뭐 10절 11 16절 20절 욥기 10장 18 19 욥기 14장 1절 이래 있습니다. 욥기 3장 3절 보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5절 볼게요.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였더라면, 6절입니다. 그 밤이 캄캄한 어두움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않아요 내 눈으로 환란을 보게 하였습니다. 욥이 이제 자기의 육체에 이루고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10절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는가, 죽지 않았는가를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 16절 볼게요.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20절 어찌하여 고난 당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 현재 그 엄청난 그 고통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욥기 10장 18, 19절께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나이까?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었을 것이다. 19절 볼게. 있어도 없었던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다. 욥기 14장 11절.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다의 그 고통,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얘기죠. 이와 같이 예레미야도 14절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덕납하였다. 절구하는 게 아니죠.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 뭐 간호사라든지 저주를 받았더라. 그 사람 여호와께 무너지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우리 그 떠드는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은 이런 사건들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이제 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 죽이가 거기 무덤,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가. 배가 이제 불러가 항상 있을 수는 없죠. 이제 죽고 나면은 그 잡아내야 되니까. 아니면 어머니 배가 이제 썩죠. 어째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낸고 하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이제 18절까지 이제 보았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 11절에서 세 번째 질문, 11절에서 18절까지의 그 질문이, 이제 결국은 결국은 11절, 13절까지는 하늘의 세계를 보니까 이와 같은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지만, 현 세계에는 고통들을 이제 이렇게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나 또는 바울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현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기가 이제 고통과, 그 다음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 욥기와 같은 그와 같은 그것을 우리가 또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볼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걸 보게 되면은 거기는 생각과 거기에 자기의 그 감성들 이런 걸 나오죠. 그런 걸 디스크립해줘. 이러한 것을 오버컴하는 것은 결국은 뭔가 하면은 영의 세계를 봐야 되는 거죠. 하늘의 그 세계를. 그래 볼 때, 하나님의 그 영의 그 세계를 볼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힘이 나오고 이런 것도 볼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도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이랬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현 세계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걸 극복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현 세계를 자기 힘으로 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느님만 의지하지 하시고, 오로지 하느님만 의지하고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세 가지 질문도 다 보았고, 다 같이 찬송가 405장 한번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